큰 영광 중에 계신 줄을 찬양합니다. 그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며 또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 나가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그 은혜와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속하심에 감사하며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 개개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6개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은혜를 더하사 그들이 모두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이날이 되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며 특별히 필리핀 아시아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그 나라에서 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와 또 집회를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필리핀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더 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참여한 주변 국가와 아시아 목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시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여한 또 국내에 있는 많은 해외 사역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동일한 중심을 가지고 그 일을 섬겨내며 당대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계속 보는 이유는요, 성도님들이 든든하게 좀 구원의 복음에 거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3장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다시 읽어드리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그 이신칭의 칭의를 말씀을 드렸어요. 칭의가 뭐냐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 선포와 더불어서 한평생 이 의롭게 된 그 영혼을 백성을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말과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시작과 중과 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말씀 선포와 동시에 인생들을 이끄실 것을 확약해주고 계십니다. 구약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구원이 뭐냐? 구속하심이 뭐냐라고 말할 때 많은 말로 말할 수 있지만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구원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우린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상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몸에 근육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전제가 뭐냐면 제가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죽어있으면 몸에 근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귀에 귀고를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제가 살아있어야 귀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으면 귀고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올벽을 하고 싶어요. 무술 발라갖고. 그럼 그것도 내가 살아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살아있지 않으면 올벽은커녕 머리 한 털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혼이 죽어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추측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무력했고 무감각했고 절대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오셔서 관계를 회복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에서는 의의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의는 관계적인 표현이거나 사법적인 표현이거나 윤리적인 표현의 그런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런 의로움이 아니고 관계적인 표현에서의 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원래 계약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의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복을 주는데 인간들의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서 단절되게 된 거예요. 이 인간들을 향해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참 의인인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구약 이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만큼 구약 인용이 활발한 책이 없어요. 히브리서 또한 구약적인 성경을 가지고 구약을 많이 인용하지만 그 이상으로 로마서가 구약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구원과 복음을 말을 하면서 계속 구약을, 구약은 주로 행위 위주예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시면 벌을 내렸던 것이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계속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뭐냐? 구속이란 뭐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되었지 우리는 의롭지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야, 너 의로워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선포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는 의인으로 판단될 만큼 의로운 마음이 있지 않고 늘 죄책과 건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숙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한 거예요. 선포한 거지 내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지 내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이율배반이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실제 있는 일입니다. 사실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양심에 가책받을 만큼 얼마나 그 문제가 많겠어요. 오죽하면 로마서 8장에서 누가 대적하냐, 누가 정죄하냐라고 막상 말하잖아요. 이 얘기는 그만큼 정죄를 당하고 있고 그만큼 참소를 당하고 있고 그만큼 대적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계속 속고 있는 것이죠. 외부에서 다가오는 많은 불화살과 영향으로 계속 문제를 당하면서 또 실제 가지고 있는 걔네 연약함이 있잖아요. 뭐 심리적인 연약함이든 어릴 때 어떤 경험했던 특수한 그 일들 때문에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트라우마든 아니면 살다 보니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서 인생이 쿵 했다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문제들을 다 정리도 못한 채 인생이 사라지기 때문에 갖고 있는 많은 하나님을 향해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닌 계속 다른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등등등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양심의 가책들을 볼 때마다 사실 문제가 얼마나 많을 수밖에 없을까 생각을 뭐 안 할 수가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불순종,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 우리에게 있는 더러움, 우리에게 있는 불협, 우리에게 있는 어떤 삐딱함, 우리에게 있는 어떤 날에선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지만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여김을 받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갈등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그런 구원 그런 두 개 사이에 끼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런 고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계속 너무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겨라.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선포이지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니야. 우리가 자격이 돼서 얻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안 봐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안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 간주하심,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의미에서만 우리는 의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 라고 선포했으니까 의인인 것이지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많은 해석들을 정리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처럼 깨달아지면 물론 당연히 그러해야 되지만 어떤 삶에 계속되어지냐면 내가 내 삶을 청결케 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작은 희망들을 갖게 되어져요. 그거는 엄격한 구원론의 의미에서는 틀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생각조차도 우리는 해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롭다 간주하신, 생각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전적인 사망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험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을까? 의식했겠죠. 이방인들이 자연을 더듬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느끼는 것처럼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선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허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 말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고 간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 것이지 우리가 그럴 만한 의인 될 만큼의 어떤 자격과 그런 조건들이 우리에게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회개로도 사실은 어떠한 애씀으로도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를 막는다랄지 주 앞에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구나 이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우리는 의롭게 될 뿐인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면서 계속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을 때만이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의 의인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길을 가면서 이 길을 인정하는 그 행위가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또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작부터 계속 믿음을 드리면서 쫙 끝까지 믿음을 드리면서 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고 1장 16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로마서 눈이 몇 번 있는데요. 16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의인은 계속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했고 마지막 끝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드리면서 사는 거죠. 그것이 구속된 구원받은 의롭다 하고 칭함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화목해 된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악화된 관계를 사망 가운데 머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화목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는 말을 할 때 당연히 그 의미를 알고 쓰지 않으면 내가 이런 저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화목해 한다는 걸 생각하게 되지만 큰 오산입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죠?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속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 구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1장 16절 말씀 보면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실은 1장에서 이방인의 죄,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왜?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을 이미 계시해 놓으셨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까지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양측 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나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이냐? 뭐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3장 24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내용을 돌아서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을 따냈냐? 따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준 거예요. 값없이. 이게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값없이 준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살 수가 없고 인간으로서는 구입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는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간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초청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깜이 돼서 준 게 아니에요. 어떤 딱 보니까 그럴만한 깜이야. 그래서 준 게 아닙니다. 기준에 합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조성원 집사가 글을 쓴 걸 봤어요. 의미 심장한 말을 이렇게 쭉 고백을 써놨더라고요.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아서 문제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고 문제를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기도했었다. 근데 결국에는 알게 되었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주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그런 글귀가 이렇게 있어요. 쭉 수학 안에서 그런 모르는 게 쓴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돼야 이거 갈 수 있죠. 당연히. 하지만 내 문제를 계속 발견하고 내 문제를 막 분석해내고 내 문제를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더 당대 세계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인 것을 아시고 허용하시고 그렇게 뻔히 아시면서도 너희 어렵다라고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을 주셨고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율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 율법은 뭔가를 행해야 돼요. 그렇죠? 뭔가를 계속 행해야지만 율법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구원은 이와 같은 게 없어요. 구원은 뭘 막 행해야 구원이 더 단단한 구원으로 이 구원이 더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쑥 건지신 거예요. 쑥 건지셔가지고 예를 들면 불 속에서 나무가 막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각가가 가다가 불타는 나무를 저거를 뭘 만들어야겠다, 피너스 상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나무를 훅 꺼낸 거예요. 꺼내고서 그냥 한 켠에 둔 거예요, 이렇게. 이 나무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무, 내 시크하게 그을린 나를 깨끗하게 안 해주시지? 사포를 막 문질러가지고, 니스를 막 발라가지고, 예쁘게 안 만들어주시지? 피너스 만든다고 나를, 나무를 그 불 가운데 건져놓고, 나를 안 만들어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실망해가지고, 조각가 주인이 나를 안 만들어 다시 돌아가야지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지로 불러냈기 때문에 스스로 형편없다고 해서 스스로 불 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얘기들이에요. 들어왔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구원은 율법은 행해야 되지만 구원은 이와 같은 게 없습니다. 구원은 뭐가 충족돼야 됩니까? 그냥 구원은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값없는 선물이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진노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 야, 그런 주의 은혜, 야, 그 주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계속 돌아가갖고 내 안에 있는 시커먼 것들, 막 수많은 벌레들, 그걸 잡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 부분들이 해결되고 다 이 모든 것들이 위협하고 속이는 괴계지 실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구원이, 아브라함의 의롭다게 여기는 그 장면이요, 어이가 없어요. 구원을 보고 언약을 딱 주셨는데, 언약을 붙잡았어. 붙잡아놓고 곧장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자신과 아내와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의 방편을,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의롭다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근영제를 만나면 경주에 사는 이 씨로서 큰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경주 이 씨, 무슨 뭐, 완령공파에 몇 대 서지고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경주가 뭐, 신라시대 때, 뭐, 이렇게 왕족이 주로 있었고, 그러니까 그 이 씨 집안에는 그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이 나 아브라함의 가문이야. 이런 말 할 때, 얼마나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나 할례 받았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겠냔 말이야. 나 유대인이야. 이럴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문화와 그들에게 그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 모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 모두 죄인이야. 너희 모두 다 이 죄인 속에서 의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성경을 말하죠.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은 뭡니까? 새로운 약속. 구약이 율법이라면 신약은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의 핵심과 그 방향과 그 내용은 새 약속, 새 계약의 내용은 율법이 아닌 은혜입니다. 이 자체가 너무 큰 것들이에요.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보세요. 그때 말씀드렸죠.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지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야. 야, 네가 지켜내다 보니까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를 막는 줄 거지 말라. 이런 말을 막 하시잖아요. 십계명을 주었고 많은 그 모세경을 주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아, 인간이 죄인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되는 것이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얼만큼 진작에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 한계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죄인인 거예요. 네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거룩게 살아도 저 하나가 딱 어겨지는 그 순간 너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끝낸 100% 지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뭘 느끼냐? 뭘 알게 되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죄를 사할 수는 없어요. 죄를 사하실 분이 오셔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인가요? 그런 말씀이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 그런 말씀인가요? 우리 이거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본 지가 오래되었고 요한복음 1장 17절 1장 17절 한번 볼까요?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확 대조하고 있죠. 율법은 모세 통해서 왔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어진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선포했잖아요. 선포했지만 인간의 모습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죠.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고 그 구원의 값없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이것이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무엇이 칭의를 가능하게 했는가? 뭐 이렇게 예전에 책에서 본 적도 있었는데 그럼 무엇이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냔 말이죠. 계속 성경에서 되어진 반복되는 말씀, 로마서에서 반복되는 말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죄가 사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포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이 우리를 의롭다는 그 작업, 그 과정, 그 사역은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하셨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요. 구원을 선포하러 온 게 아니세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실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다고 내게 다가오는 그것 따라서 신앙생활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땅의 오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승천, 그분의 다시 오실 그 재림,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내용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야.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작은 게 아니야. 우리가 뭘 해서 믿음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더 계속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구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속죄.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죄에 속죄됐다는 얘기는 뭘 대신 지불했다는 얘기는 뭔가 우리가 빚진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뭔가 우리가 잡혀있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사단과 마귀의 종으로 우리가 잡혀있었어요. 잡혀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다 해결하고 나오는데 해결하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자녀는 평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사하시고 이 죄를 치워주신 거예요. 치워주셔서 이 길을 네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신 거예요. 버스를 탔어요. 우리가 아이들 버스를 제가 다 계산을 했어요. 버스 기사가 야 돈 내 그러는 거예요. 그 돈 대운다니까 머뭇거리면서 돈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거죠. 야, 아빠가 돈 냈다? 이러면 끝인 거야. 왜? 내가 지불한 거야, 이렇게. 끝난 거야.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것들을 내가 지불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내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되신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말씀을 오셔가지고 그분이, 의로우신 그분이 대신 이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구속이고 그것이 속전지불이라고 쓰는데요. 그것이 우리를 속해주신 그 내용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라볼 때, 하지만 우리를 바라볼 때 십자가 죽음을 부활로만이 우리 구원은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바라볼 때 많은 정죄함이 있고 우리를 볼 때 너무 부족함이 많고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꺼내가지고 리스트에 적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더 구원과 복음 가운데로 이것을 해결하신 그분이 그러니까 로마서 뭘 말하고 있냐면요. 야 네가 할 게 없어. 너무 민망한 거예요. 내가 뭐 좀 할게요. 야 네가 할 게 없다니까. 이거는 무능력하게 가만히 멍하니 살란 얘기가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네가 더 깊게 하거나 구원을 더 확장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것은 믿음 가운데 장원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실이 맞구나. 나는 인정이 점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내 구원을 이루셨구나. 이 구원과 복음 속에 깊이 계속 터벅터벅 걸어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볼 때 속기 쉽고요. 우리를 바라볼 때 많은 정죄감과 얼마나 많은 죄의 노예 가운데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인정되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문제가 우리의 구원을 변경한다랄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인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을 드리면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문제를 수용해내고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를 통해서 믿음으로 대처하고 문제 통해서 팡 맞고 쓰러졌다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다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 끝냈다고 믿는 사람들의 생활의 태도여야 됩니다. 일일이 꺼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꺼낼 수도 없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다 끝냈다는 말을 조금씩 반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내 모든 것들이 사해졌구나. 알고 정말 내 구원이 큰 것이구나. 라고 기뻐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 앞으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꺼리끼는 게 있으면 담대해 나갈 수 있냔 말이에요. 뭔가가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좋겠지만 나는 죄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거 알고 부르셨어요. 야, 그 죄가 내가 네가 죄가 없어서 그렇게 여긴 게 아니라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드리면서 그 문제를 넘는 거예요. 그걸 다 끝났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현실 세계 100%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구절 하나만 보고 마치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3장 24절 같이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여겨주셨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건 너무 큰 얘기입니다. 한 구절만 더 읽을게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4장 6절 4장 6절 4장 16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머뭇거리고 머리 극적극적 망설망설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앞에 웃음을 활짝 웃으면서 너무 남노하고 너무 보잘 것 없고 너덜너덜하고 죄투성이고 온갖 오물이 묻어있지만 주 앞에 막 걸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녀와 아이가 이상한 오물이 묻었다고 막 다가오는 걸 피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아이를 버럭 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주고 계시고 바른 믿음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함과 영광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를 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죄 없다 하시고 또 연약한 우리의 많은 상태 속에서 늘 은혜를 주시며 믿음 가운데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담을 대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 성도가 평안의 복음 가운데 머물며 온 성도가 우리를 맞아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든든함과 또 그런 은혜를 주셔서 주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한들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죄를 열거해본들 그 모든 걸 기억해낼 수 있고 그 모든 걸 해결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죄보다 크신 그 구원과 모든 죄를 사하신 속량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은혜 가운데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두렵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편하고 또 불안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참 평안 되시는 그리스도가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인생 속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와 주셔서 실제 우리 구원의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성령의 인도받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진 머리 사단의 깨진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인도받게 하시며 많은 괴계와 많은 일들 속에서 많은 거짓 속에서 참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토록 축복하시며 진행 중에 있는 아시아 집회 필리핀 집회 속에 아시아를 살리고 필리핀을 살릴 만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연담을 대해 주옵시고 많은 합당한 자들이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며 복음이 가득하여 전세계 당대 세계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그곳에 임하도록 축복하시고 한국에 있는 16개 교회 가운데 은혜를 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모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역장들과 피니셔스쿨과 또 산업인들과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과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 있는 산업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의롭게 하신 주의 은혜 가운데로 달려나갈 수 있는 기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을 살아내며 믿음을 드리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6개의 교회와 관련된 나라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